오늘 다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 다 같이 합독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더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신앙의 성숙의 열매입니다. 네.
지난 시간 데이비드 카튼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또 도전과 은혜의 말씀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 있는 말씀이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부분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7번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길 원하노라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또 2장 7절 말씀하고 3장 15절 16절 17절에도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이와 아버지께 감사해라 말하면서 끝자락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하면서 이 감사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우리가 잘 알 말씀이죠. 16, 17, 18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말이 늘 감사의 삶이 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아보기를 이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한 자의 뭐다? 열매의 모습이다. 그래서 3장의 말씀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들었지만 오늘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성숙한 자의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성숙이 만들어져 가는가? 오늘 2장 6절 7절 두 말씀을 살피면서 내 모습은 과연 얼마만큼 성숙함에 이르러서 감사가 물러가듯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감사절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장한다. 되게 이 생물학적인 용어죠.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서 성장한다는 의미는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가는 것을 성장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되는 것도 이 성장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봄에 도달한 들풀을 보면 싹이 나고 줄기가 벗고 잎이 자랍니다. 그러나 계속 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랄 만큼 분량만큼 크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뭐 신규는 사탕수수이 많죠? 사탕수수가 뭐 소나무처럼 막 쭉쭉 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분량만큼 자라면은 거기에 이제 성숙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적당히 크고 나면 꽃이 피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성숙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몸이 자라고 골격과 뼈대가 크고 키가 자라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장했다 그래요. 성장판이 열리고 또 성장판이 잘 열려서 만큼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장의 부분입니다. 반면에 내면에 마음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지능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르게 자라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면이 성장하고 동시에 내적인 면이 정신과 인격도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의 동시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시간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데 뭐가 내면의 정신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언밸런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체적인 그런 장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신앙도 일취월장하면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구태연하게 어떻게 해요? 제 모습, 제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불균형을 이룬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어른과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을 거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숙의 척도인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감사도 어떤 감사요? 성숙한 자가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영어의 think, 생각하다. 이 think라는 단어는 thank you, 감사하다는 말과 그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thank의 어근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think. 그리고 grace, 은혜라는 단어와 gratitude, 감사한다는 말이 어근이 같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속에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 있는 말씀처럼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노를 젓듯이 우리의 복을 헤아리고 그 복에 감사함이 넘치길 주여 축원합니다.
네.
자, 지금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하기 앞서서 한 달 남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추수감사하게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가 성숙했는가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거예요. 모든 관공서에도 연말에 대해 못하죠? 결산합니다. 비즈니스도 올해 결산합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도 결산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숙했는가, 자랐는가, 또 얼마만큼 더 부족한 면이 있었는가, 또 얼마만큼 더 후퇴했는가. 그걸 헤아리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돌이켜서 진보된 모습들의 반대로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금 더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만 감사, 형식적인 감사,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감사, 습관적 감사 그거 말고 정말 성숙한 나머지 헤아려서 시장을 살펴서 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했다 또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의 어떠한 모습인가? 아까 서디스쿨 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1장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이 감사까지 이르길 때까지는 어떤 모습의 성숙이 도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받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래요? 주로 받았으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주고 주인이라는 모습으로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로 믿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와 앞에서 내가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충성하겠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의 뜻이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주인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면 구주를 주로 모셨다는 것은 이 말씀에 맞아야 틀려요. 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되었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의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도 뭐뭐 할 수 없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뀐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의 노랫말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성숙의 시점 속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누구로 주로 받았는가 1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장은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주장하시는 구세주와 주인으로서 영접했다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말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의 기쁨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의 기쁨 위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 갖고 세상 나라에만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서 내 삶의 사명적 존재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주나 유행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우리 삶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선데이 스쿨 속에서 그 말씀 맞죠? 우리의 행동은 정의롭게, 우리의 사랑은 성실하게, 또 하나 주님의 동행은 겸손하게. 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예,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그 안에 행한다는 것. 그냥 물을 넣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 정의롭게. 그래서 우리 소선지서 살피면서 아모스, 미가, 호세아 살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 공의,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겸손하게, 우리의 사랑은 성실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올바른 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뭘 할 건지 일러주죠. 그래서 첫 번,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이 말씀은 주 안에 살아가는 내 얘기를 이제 그림 언어로 살필 때 식물에다 비교한 겁니다. 왜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자, 나무를 옮겨 심거나 모종하거나 할 때는 뿌리가 땅 속에 잘 박혀야 돼요? 아니면 땅 위로 뿌리가 좀 드러나도 돼요? 박혀야 되죠. 왜 그러냐? 이 뿌리를 땅 속에 박혀야 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땅 속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땅 밑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뿌리가 밑으로 견고히 이렇게 퍼져서 내려있어야 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 때 약한 나무는 어떻게 뿌리가 없으면 뽑혀버려요. 그래서 워싱턴 주에는 비가 잘 와요. 거의 6개월이 6개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안 내리고 옆으로 절절절 내려요. 예. 그만큼 물이 많고 수온이 많으니까. 근데 이 단점이 뭐냐? 강한 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고 옆으로 줄줄 뻗었기 때문에 뽑혀버려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넓게 자리 잡고 있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에 죽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실조라고 하죠. 우리가 잘 먹지 못하면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많이 내린 그런 나무가 든든하듯이 믿음의 뿌리도 많아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일 때 편파적으로 편식하듯이 이 말씀만 좋아 이 말씀만 좋아서 아니라 골고루 신구약 모두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받아야 튼튼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여기서 주 안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그림 양식이 그림 언어가 건축에 비유한 겁니다. 뭐에 비유해? 하나는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식물에 비유한 거고 또 세움을 입으라는 얘기는 건축에 비유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령한 건축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모래위와 반석이. 그 기초가 어디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유다서에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다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 믿음이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가치가 바뀌면은 통째로 뭐가 바뀌어요? 내가 추구하는 믿음도 바뀌는 거예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다 신앙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기분과 무대에 따라서 신앙의 변도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지식과 사상, 이데올로기 속에서 신앙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집 짓는 자라 말하면서 비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고 또 믿음에 집 짓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역시도 뭐 하는 것 같아요? 건축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인생의 건축을 잘 지어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건축물 어떻게 짓듯이 우리 신앙의 건축물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튼튼해요?
기초.
보통 뭐 30층 이상 빌딩에 밑에 지하가 몇 층이 되어야겠어요? 2, 3층? 우리가 30층 올려요? 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내려갑니다. 그렇죠? 깊이 내려가요. 기초가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누구이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토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토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집을 세운 데서 유일한 기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기초에 세워질 수 없으며 또 예수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초가 세워지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철학, 신학, 하루에도 수십 번의 변화는 감정, 체험, 여기에 기초가 되면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견고해서 변함이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그 영혼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박해와 순교의 역사죠. 핍박 속에서 피 흘림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어 왔고 오늘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숱한 선교 현장 속에 보면 이런 피 흘림과 순교 현장 속에서 계속 기독교 역사가 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잃지 않으면 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된 이유가 뭐죠? 그 피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세워진 건축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이나 아무것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라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말하고 있어요. 자, 건축 양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기초가 되냐면 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 그 근거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근거. 그래서 좋은 믿음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요구되는 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무너져 내리고 또한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토대로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우리의 뭐가 신앙의 고백의 믿음 위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위에 그런 믿음의 인생의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 설계가 필요하죠. 그래야 그래요. 그냥 벽돌만 쌓는다고 집이 지어지니까 잘 구조물에 대한 그런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축은 설계가 잘 돼야 되듯이 우리가 세운 믿음의 건축도 완벽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이 설계 도면이 없으면 제대로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믿음의 건축물의 설계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좋은 건축물의 설계도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령께서 저자인 성령께서 성경은 우리가 좋은 믿음의 건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설계 도면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집을 잘 지어줄 성경과 같은 설교 도면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의 경전들 또한 거기에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너져 버릴 것이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뭐가 되어 설계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설계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또 성경이라는 그런 설계 도면을 자대로 자세히 살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저자이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잘 깨닫고 조명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의 조명 안에서만이 밝히 드러나고 이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 짓는 것 좋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의 집을 말씀의 견고히 내리는 식물에 비유하고 건축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설계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잘 지어져가고 성숙되어져가길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성숙의 단계가 뭐냐?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 알려줬습니다. 자, 7절에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마지막 성숙의 단계는 믿음으로 성숙의 열매는 바로 감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는 뭐랑 같이 와요? 찬양이랑 같이 와요. 찬양.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거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우리 얼굴에 내 젖자 그리했으면 얘 뭔 일이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괴롭게 했니?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셨습니까? 추수감사하는 이 절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아니면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괴롭게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싶어하는 거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제사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로 찬미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 행위를 보인다는 것이 마치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 늘 우리 속에 감사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솔직히 말하면 현실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가 더 고통과 괴로움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이 그칠 날이 있습니까? 없죠. 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당면하고 그죠? 애 나면은 애 낳고 걱정하고 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걱정하고 군대 가면 군대 가서 걱정하고 제대하면 직장에 다니까 걱정하고 직장 다니면 저거 결혼할까 걱정하고 결혼하면 저거 애 낳을까 애 낳으면 또 애 낳다 걱정하고 그죠? 걱정이 끊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걱정이 끊이잖아요. 애가 애를 낳네 그러면서 걱정하고 늘 걱정합니다. 우리 삶 속에 쉬 그치지 않고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근데도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좀 살피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보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섭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러나 세상에 다 어두운 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밝은 면도 있고 또 돕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배를 눌러요. 누군가 나가봤더니 지난번에 제 호주머니에서 몇 불 줬던 그분이 또 와서 패스터 찾아 패스터. 내가 패스터다니까. 내가 어디 사는데 여기 와서 가야 되는데 가스비 없다고 막 그래. 호주머니에 돈 몇 1불짜리 몇 개 있는데 그걸 주면서 미안하다. 돈 같은 게 몇 개 없다. 줬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준 사람이야. 또 왔어. 아,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 중에 또 왔대. 패스터 찾는 거. 세상은 어두운 면만 아니라 밝은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 다 당연한 것으로 쉽게 넘겨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일만 붙잡으면 인생은 어떤 거예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현장의 삶들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어진 고통과 번민과 고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복귀를 먼저 헤아려보라 는 얘기예요. 자, 2022년 이제 한 달 남은 거 보내면서 헤아려보세요.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하고 유익이라는 은혜를 깨닫는 것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에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인생은 그렇게 춥지만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인생은 늘 행복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운 것만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것들을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뭔지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웠던 것은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문제였구나 생각할 때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이 넘치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통만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복을 먼저 헤아려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풀면은 시험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잘 풀려지지 않은 거 있으면 그거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다 나머지 거 못 풀잖아요. 그죠? 스킵하고 다른 거 풀고 시간 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생각하다 보면 생각나서 공식이 생각나서 또 풀어주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당하는 것 우연히 절도 없고 하나님의 뜻 그런 고난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지는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 숨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대로 대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뭐 선대수께서 이미 공부했듯이 두 가지죠. 회개와 연단이에요. 그렇죠? 회개와 연단.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조차도 은혜로 바꾸면은 나를 회개케 해서 바로잡아서 또 나를 연단해서 단단케 하고 견고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깨우쳐서 미워지게 하고 또 견고케 하는, 연단케 하는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와 잘못이 없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그 의도와 계획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갈 때? 정말 죽고 싶은 지경까지 갈 때도 뭘 알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런 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살도록 하나님께 주신 고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볼 때 우리를 하나님 단련하시는 믿음에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함께하는 논란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순탄할 때 지금 지내온 여정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돋다는 듯 순탄할 때도 감사하지만 역경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회개와 연단의 가정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의 몫에 나타나는 열매인데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믿음의 문제다. 요나서 다룰 때 말씀드렸어요.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냐, 이것이 믿음이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환경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편안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좋아서 그 믿음의 태도로서 그 사람이 감사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하기 때문에 열매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감사가 넘치지 못한다는 것은 남보다 내가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가 적어서?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떠지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 감사. 그럼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깨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굳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굳은 믿음을 갖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굳은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들려드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이웃 주변에 같이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은 믿음이 눈이 떠지면은 범사가 감사한 겁니다. 굳은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처럼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게 사는 사람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감사를 받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받으셔도 기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받을 때 기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주변 이유와 내 공동체를 위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혜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게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각가지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질병과 낙심과 전례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영혼의 푸른 주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또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게 해주신 그건 교회를 통해 주신 것도 은혜에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업과 직장과 산업과 또 사업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다. 가정에 후배로운 자녀를 주신 것, 길러주신 것, 함께 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찔끔거리게 하라. 감사가 overflowing. 넘치게 하라.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시 감사 고백을 해볼까요? 감사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성경 공부할 때 한 주간 감사했던 게 뭔지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보다 믿음의 척도다. 믿음의 태도다.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찔끔거리고 믿음이 크면 감사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고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고 성도의 가장 귀중한 보배자 성숙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 찬송을 부르고 감사 제단을 쌓는 그런 민족이나 가정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참으로 귀중한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은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진보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 진보가 있고 원망할 때는 태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치 못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있는 그들 결국 불뱀에 물리고 연병에 걸리고 또한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의 편에 있고 감사한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은 기적도 만들어냅니다. 문제의 문이 열려집니다. 또한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역경 가운데 옥중에서 그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때 착구에 풀리고 그들이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하는 것도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현재 받은 축복만 깨달은 자가 또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성도를 감찰해서 계속적으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하고 그런 심령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오늘 본 말씀처럼 성숙의 단계가 바로 예수를 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와 걸충물처럼 예수께서는 기초가 되어서 말씀이 기초가 되고 또한 설계의 성령과 말씀이 설계되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성숙되어서 넘쳐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